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미국 정치사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비밀을 유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슨 비밀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 15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테러 모의에 관한 기밀 정보를 라브로프 장관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4개월 만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가장 먼 기억을 떠올려도 한 달이나 두 달 전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지역 7개 국가에 대해 노트북 컴퓨터에 항공기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이것이 테러 위협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그에 관한 것이라면 비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두 사람 대화에서 비밀 정보가 오간 일이 없다며 녹취록을 미 의회에 제공해 이를 증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90일간 의회와 미 업계, 국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은 빠르면 8월 1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23년 된 나프타를 가리켜 미국 공장들과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난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과속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전력이 있던 올해 26살의 미국인 리처드 로자스 씨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22명의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총태지만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는 뉴욕 맨하탄의 상업 중심지이자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핵심으로 매일 전 세계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18일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국제 지역 현안 해결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또한 프랑스와 독일이 2015년에 중재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 성명은 두 지도자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엔 최고법원은 파키스탄 정부의 간첩과 테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도인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8일 만장일치로 인도 해군 퇴역 장교 출신인 쿨부샨 자다브 씨가 처형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다브 씨가 지난해 체포된 뒤 영사와 변호사 접근권이 위배됐다는 의혹이 인도에 의해 제기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약 30여 개의 나라가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부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왕이 직접 다스리는 절대 군주제 국가도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처럼 대부분의 경우 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통치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행사하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비록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이들 나라에서 왕과 왕실의 권위와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일본 아키히토 천황의 손녀인 마코 공주가 같은 대학의 동급생인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내며 열광했습니다. 마코 공주의 결혼이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일본의 경우 여성 황족이 일반인과 결혼하게 될 경우 신분이 일반인으로 바뀌고 공식 황족에서도 제외돼 왔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황적을 유지하면서 이 황실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황위 계승도 할 수 없는 규정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30도, 신의주 14에서 2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2에서 25도, 함흥 16에서 32도, 끝으로 청진은 10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 머레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ould I Have This Dance? 함께 감상해 보시죠.
I'll always remember the song they were playing the first time we danced, and I knew as we swayed to the music and held to each oth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미 당국이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 대선에서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독도 인근 해양 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고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남중국 해상의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요 제재 조치들을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합의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단행된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수요일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미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이날 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이란에 대해서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에 이란 핵 합의가 폐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부활시킨다면 곧 핵 합의의 효력 상실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란 핵 합의는 일단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예, 이란에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또 허술한 조항이 많다면서 집권하면 전면 폐기하거나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걸 지시했다는 내용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의 서한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한 공개 후에 틸러슨 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실패한 접근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을 억제하지 않으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국무부가 핵 합의를 계속 살려나가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 국무부가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배경은 뭘까요?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요소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집권 후 이 3개월 동안 파악한 현실 정치 상황에 맞춰서 트럼프 행정부가 행보를 가다듬은 걸로 미국 언론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이란 제재 해제 유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 제재를 가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단절하겠다고 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 속속 철회되고 있는 사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이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과 관련된 현지 국방 관계자들, 또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새로운 별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란 대선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5년 미국 등 6개국과 핵 합의를 맺은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금요일에 있는 이 대선에서 재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로 분류되고 있는 로하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 서방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경 보수파 진영에서 검사 출신의 이슬람 성직자인 에브라함 라이시로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로하니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 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란 강경 보수파가 집권하면 미국과의 대치 국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예. 자, 그 개혁파 현 대통령과 강경 보수 후보가 맞선 이란 대선,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예, 투표율이 임박한 선거전의 막판 판세는 일단 이 로하니 대통령에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지난 9일에 공개된 이란 학생 여론조사국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42%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요. 라이시 후보가 27%로 2위,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립 아프 테헤란 시장이 25%로 3위였는데요. 월요일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 라이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한 갈립 아프 시장 지지세가 얼마나 라이시 후보 쪽으로 갈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갈립 아프 후보 사퇴 직전에 실시돼서 화요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61%, 라이시 후보가 27%, 그리고 갈립 아프 시장이 10%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한국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서 벌인 이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목요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키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오전에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조사선이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이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온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활동을 중지할 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은 한국의 해양조사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NHK는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촬영한 독도 이 다케시마 주변의 한국 함정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온 함정에는 한글로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소속이 적혀 있고요. 배 이름은 해양2000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17일 오후 1시 30분경 다케시마 독도 남서남 방향 40km 지점에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선박이 사전 동의 없이 해양조사로 벌이는 활동을 벌인 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한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조준효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를 해왔다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항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 활동에 일본 측에 사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반박하면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동해상의 작은 섬, 이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한국 측이 독도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서 자국의 동의가 없었다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로 부르는 이 섬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섬이 지난 1905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의 행정구역이라면서 주변 해역을 영해로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가 같은 날에 중국에도 비슷한 항의를 했다고요?
예, 중국 해경국 어선 네 척이 목요일에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해상보안본부가 밝혔습니다. 또 이 소형 무인기, 드론 비슷한 물체 한 대가 중국 해경선 위를 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해경선이 분쟁 해역에 진입한 건 올 들어서 벌써 13차례나 되지만 이런 비행 물체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가나스케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은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강력히 항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요?
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 남부의 구이양시에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 간의 고위급 실무회의를 가졌는데요. 목요일 남중국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네, 중국과 아세안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남중국해는 중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이 오랫동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영내에서 무력 행사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02년에 중국과 아세안이 행동 선언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듬해부터 당사국 간의 협의가 계속돼 왔고요. 이번이 14차 회의였는데요. 당사국들은 올해까지는 기본 틀 마련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동수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 틀에 합의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중요한 단계적인 성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아직은 초안으로 이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다면서 이번 행동수칙의 기본 틀에 관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포괄적으로 각 방면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했다면서 행동수칙 협상의 중대한 기반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행동수칙 틀을 승인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양자대화도 열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호세 산티아노 로마나 주중 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금요일 역시 구이양시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회의를 갖습니다. 필리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을 처음 제소한 당사국이고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7월에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두드러지게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건데요.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 가계부채가 12조 7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늘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미국 정가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특검에서 다뤄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수요일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이번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이를 발표하면서 독특한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정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특검을 임명했다고 해서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거나 기소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뮬러 전 국장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2001년 9월 초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FBI 국장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2011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년 동안 더 FBI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공화당과 민주당, FBI 내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뮬러 전 국장은 특검 임명을 받아들인다면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특별 검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네, 어떤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직원이나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활동해서 일반 검사들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대사와 만난 일 때문에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뮬러 특별검사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임스 코미 FBI 당시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그동안 특별검사는 필요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별검사 임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트럼프 선거 캠프와 외국 정부 사이에 아무런 내통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신속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목요일 아침에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정치인을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을 언론이 꾸며낸 가짜 뉴스라면서 비판해 왔죠.
맞습니다. 수요일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 연설에서도 언론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No politician in history, and I say this with great surety, has been treated worse.
네,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자들이나 반대론자들이 꿈을 가로막게 놔둬선 안 된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특별검사나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 의회에서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특검 임명에 대한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특검을 촉구해왔던 만큼 이번 법무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뮬러 전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별도로 조사해온 상원정보위원회는 성명에서 뮬러 전 국장의 특검 임명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수사가 정치적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미국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킹 하원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특별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고요. 공화당 지도부는 러시아 내통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의회 법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이 제공한 고급 비밀을 유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미국 가계 부채가 12조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가계 부채는 200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19분기 동안 계속 하락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약 10년 만에 미국 가계부채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미국 경기 침체 때 허덕였던 미국인들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을 회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는 해석도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돈을 빌리면 소비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소비지출은 미국 경제활동에서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너무 많이 빚을 얻었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채가 늘면 또다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의미를 하지만 결국 이는 또 사람들이 기존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예. 자,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당시 주택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는데요.
네, 주택 융자금이 8조 6천억 달러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10년 전과 다른 점이라면 학자금 대출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9년 전에 약 6천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연체율은 10명 중 1명 꼴인데 신용카드 연체율을 앞지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년 전 주택 융자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예, 대학 학위가 있으면 보수가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이 대출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임금이 많이 오르질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돈을 벌어도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이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 융자와 달리 학자금 대출은 채무 구조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젊은이들이 결혼 시기를 미루고 있다, 이런 통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학자금 대출과도 관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자금 대출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빚을 얻어서라도 대학을 나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임금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불법 체류자의 체포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세관국이 수요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이후 4월 30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다 체포된 사람이 4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3만여 명에 비해서 38%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네, 이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의 수치는 더 크게 늘었다고요?
예,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00여 명에서 150%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늘어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 이민세관국의 토마스 홈은 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수치는 이민법을 공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취임 직후인 1월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민 단속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법 집행기관의 활동이 더 활기를 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호만 국장대행은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이민국 요원들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 이 정부가 재량권을 더 부여하면서 요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요원들의 감시 활동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이 불법 체류자의 체포율이 지난해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예, 지난 2014년 1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를 보면요. 이민세관국 단속 요원들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5만 4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27%에 달했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에 이 비율이 26%니까 당시가 오히려 좀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불법 체류자의 체포율이 더 떨어졌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4년 후반에 당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 단속 체계를 정비했었는데요. 존슨 장관이 당시 메모를 통해 불법 이민자 중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체포율 이 떨어진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감독이자 제작자, 또 사업가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설공주, 피노키오와 같은 수많은 인기 만화영화를 만들고 또 디즈니랜드와 같은 환상의 놀이터를 세계 여러 곳에 건설한 인물이 바로 월트 디즈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꼽기도 한 월트 디즈니는 1901년에 태어나서 65세 때인 1966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태어나서 2차 대전 그리고 냉전이 계속되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태어나기는 미국 중북부 도시 시카고에서 태어났고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예. 자, 나중에 이제 유명한 만화 영화 제작자가 됐는데 원래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었나요?
순수 회화를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요.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고요. 또 잘 그렸습니다.
네.
미술 학원에도 다녔고요. 또 시카고에 있는 미술대학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화를 그리는 데 뛰어났고요. 결국 그것을 새로운 분야로 발전시키면서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월트 디즈니가 1920년대 또 30년대에 걸쳐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만화 영화 주인공이 바로 미키마우스죠.
그렇습니다. 이 미키마우스는 잘 아시는 대로 생쥐입니다.
예.
예, 귀가 크고 또 흰 장갑을 낀 생쥐인데 그러니까 생쥐 미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디즈니가 탄생시킨 미키마우스는 귀엽고 영리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지금도 디즈니사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Hey! Hey! You! Are you the first original Mickey Mouse?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쥐를 주인공으로 한 미키마우스가 탄생하게 된 건가요?
1923년에 월트 디즈니는 미국 영화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에서 동생과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라는 조그마한 영화사를 차리고 만화 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창고같이 생긴 아주 작고 허름한 그런 작업실이 곧 그 영화사였는데
네.
뭐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류에 빠져 있었는데 가난한 데니까 그렇겠지만 생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불쌍하기도 하고요. 또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려본 것이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한 시초가 됐죠. 그렇지만 우스운 내용을 많이 담은 이 미키마우스가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28년에 움직이는 그림에 각종 소리를 넣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배경음악까지 또 넣었는데요. 화면 동작에 맞춘 오케스트라 연주를 입혀서 이 스팀보트 윌리, 증기선 윌리라는 첫 미키마우스 영화까지 등장하게 됐죠.
그렇죠. 이 만화 영화는 드디어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특집까지 내고요. 이제는 어른들도 미키를 최고로 좋아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만화 영화 주인공의 말소리를 넣기 시작한 것도 이 미키마우스가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 미키마우스가 하나의 개성을 가진 존재로 굳혀지면서 재미가 더해졌지만요. 직접 말을 하게 만든 것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 1929년의 일인데요. 처음에는 월트 디즈니 자신이 직접 쥐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처음에 미키마우스는 짧은 말들을 합니다.
월트 디즈니 만화는 오리, 또 늑대, 돼지 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참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만화 영화는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로 극장에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이나 또 중간에 틀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식 영화처럼 장편 만화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대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그중에 첫 작품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입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 아닙니까?
네.
네. 그때까지 디즈니로서는 가장 야심적인 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에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1937년에 제작이 끝났을 때는 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때문에 디즈니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죠. 그렇지만 예상을 뒤엎고 아주 대박을 터뜨립니다.
Our house. The lights lit. The lights lit. The door's open. Chimney smoking.
1938년 첫 번째 배급에서 8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수입도 그렇고요. 또 이 영화의 성공으로 동화를 영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또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성공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여세를 몰아서 디즈니는 수많은 걸작 만화 영화들을 제작해냅니다. 이 50년대까지 피노키오, 덤보, 밤비,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터팬 등 유명한 것들이
있죠. Where are we going?
Up to Neverland.
Neverland.
All it takes is a little bit.
네,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디즈니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요.
네. 2차 대전 중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훈련과 홍보물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영화 제작은 침체를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1941년에는 디즈니 영화사의 화가들과 작가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월트 디즈니,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군요.
네. 디즈니는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분야로의 개척을 시도합니다. 만화 영화 외에 실물 배우를 등장시킨 영화에 뛰어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보물섬이라는 영화입니다. 연이어서 나온 카리비아의 해적, 정글북 이런 디즈니의 영화들은 지금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디즈니는 영화나 또 텔레비전에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획기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 대형 놀이공원에 집중해서 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디즈니의 새로운 사업은 디즈니랜드 건설이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 자신의 영화에 등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물로 재현시켜서 그것을 놀이공원, 즉 테마파크로 만든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새로운 것이어서요. 계획 때부터 아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1955년 7월 18일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Disneyland is your land. Here age. 네,
월트 디즈니가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디즈니랜드 개막식에는 당시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I have a wonderful view of the Mark Twain. She gets ready to start on her maiden voyage. The Mark Twain, a proud symbol of that.
디즈니랜드에는 개장 이래 5억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요즘도 한 해 방문객이 1,7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자, 디즈니는 또 1965년에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디즈니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요. 1966년 12월 15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 그가 사망한 후에 동생인 로이 디즈니가 다시 디즈니사를 이끌어갑니다.
네. 이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입니다. 2013년도 입장자 수는 대략 6천 내지 7천만 명이나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디즈니랜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1970년대 이후로 일본이 이제 세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올라서면서 디즈니의 독주는 조금씩 깨져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즈니사는 1989년에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해서요. 미녀와 야수라든지 알라딘, 라이온킹 등의 작품으로 디즈니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작품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그의 영화사는 자신의 작품으로 영화 예술계 최고의 상인 아카데미 상을 22가지나 받았습니다. 디즈니는 같지만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이자 가장 유명한 비정치적 공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This will all be mine. Everything the light
touches.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 또 사업가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the mend. On the mend입니다.
On the me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여동생 좀 어떠니? 지난주에 수술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다행이네. 계속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ill.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me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mend, M-E-N-D,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The word mend means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or damaged, and the expression on the mend is used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Mend, 멘드는 동사로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수리하다, 결점을 없애다 또는 개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mend는 병이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의 여동생이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떠냐고 제이슨에게 묻자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stin is on the mend, so there's no need to worry. 라고 하면 Justin은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Let's review the expression on the mend. On the mend is used when you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On the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무라즈의 Who's Thinking About You Now? 지금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give your love to Somebody must believe If they could see what I see If they haven't, well they will Baby, they always Just when you suspected life you couldn't get harder Something comes along and makes your dark day darker The weight of it all falls on you Who will be the one to listen when it's time to listen? Who will be the one to miss you when you go miss it? And will I do? Do I qualify, qualify? Starting something I feel like calling off the day To be with you Yeah, I believe we're on to something It's familiar like a deja vu Familiar like a deja vu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약 1억 8,2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간층 연령이 겨우 18세밖에 안 돼 머지않아 인구는 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지리아는 또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활동적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자영업자층이 이 나라 경제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미 국무부 서아프리카국의 나탄홀트 부국장은 최근 한 전화회의를 통해 2015년 선거에서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나이지리아와 이웃 국가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의 선거 정강은 불안정과의 싸움, 특히 동북 지역의 보코하람과 기타 세력의 척결이었다고 홀트 부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부패의 퇴치를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나이지리아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홀트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계획을 지지하며 부패 척결 운동도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보코하람과 서아프리카 ISIS를 상대로 싸우는 나이지리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공유와 훈련, 전략 통신의 자문, 보코하람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인도적 원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나이지리아 동북 지역과 레이크 차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의 50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아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홀트 부국장은 하루가 끝나면서 우리와 모든 동반자들은 순전히 군사적인 방식으로만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과 식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제공돼야 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관리 체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홀트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홀트 부국장은 쉬운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긴 여정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